in Korea.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연기됐습니다. 한미 연합 사령부와 한국군 합동 참모본부는 27일 한국 국방부에서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 군 당국의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한 당국은 이번 결정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 노력과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이 먼저 훈련 연기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상황의 엄중함에 공감하고 이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미한 연합훈련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은 다음 달 초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26일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인 강화된 주의에서 나흘 만에 3단계 여행 재고로 격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대해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한국에 대한 여행 보건 경보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올렸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한국과 이탈리아에 대해 적절한 때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따른 미국의 대응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4월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 문제를 협의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27일 NHK 방송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26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문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테기 외무상은 중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28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27일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6주년을 맞아 미국은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미국은 크림반도 내 러시아의 불법적 행동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적인 조처를 규탄하며 민스크 협정에 의거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영토를 모두 반납할 때까지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선 2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월 26일을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 저항의 날로 지정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러시아 관영 매체 타스통신에 따르면 크림남궁 대변인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조처가 실제 크림반도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며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26일 이라크 내 시아파 지도자를 테러리스트로 지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인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아흐마드 알 하미다위 총사령관을 국제 테러리스트로 특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그의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미국과 경제적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은 지난 2000년부터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시아파 민병대 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해왔습니다. 미 국무부 반테러국 조정관 레이선 세일즈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이 테러 조직에 대한 압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아파 민병대가 지난해 12월 27일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 기지에 로켓포 공격을 가했으며 이후에도 공격을 계속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선도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반동적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 2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 후보 10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을 인종주의 정부로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샌더스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스라엘 국민은 평화와 안전 속에서 살 권리가 있고 팔레스타인 국민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남부 선전시에서 야생동물 식용 금지 법안이 추진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초기 감염자들이 박쥐, 뱀, 사향 고양이 같은 야생동물이 거래되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장에서 발견되면서 바이러스가 동물들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된 걸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선전시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인정해 식용 소비를 금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거북이, 개구리, 뱀 등의 식용도 금지될 전망인데요. 이에 앞서 중국 중앙정부도 야생동물의 거래와 식용 소비를 금지했습니다. 중국에는 2,000종 이상의 보호 야생동물들이 있는데요. 선전시 정부에서 제안한 규정에 따르면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당나귀, 오리, 거위, 토끼, 비둘기 등 9가지 고기와 생선, 해산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밖의 동물은 식용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만약 식용으로 야생동물을 사육 중인 업체는 면허가 취소되고요. 보호동물을 먹다가 적발되면 벌금이 최대 $2,900, 보호되지 않는 동물을 식용하면 약 $29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보호동물 고기를 제공하는 상점들은 약 $7,14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운동가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생동물 고기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있는 중국인들이 이를 제대로 지킬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6도로 대체로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예상 적설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5에서 20cm,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신의주는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도에서 6도, 함흥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청진 지역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세라 맥락클란이 부릅니다. 그녀가 날 사랑했을 땐 모든 게 아름다웠고 함께했던 순간순간이 마음속에 남아있었어요. When She Loved Me,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Every hour spent together lives within my heart. And when she was sad, I was there to dry her tears. And when she was happy, so was I. When sh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 만에 500여 명이 늘면서 누적 사망자가 1,8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이 코로나 위험이 매우 낮다고 말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한 분은 자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폭력을 종식해야 한다고 유엔 최고인권대표가 촉구했는데요. 관련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염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7일 하루 새 신규 확진자가 500여 명이 더 늘어나면서 총 감염 확진자는 1,76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규 감염자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대구 광역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망자는 한 명이 더 추가돼서 이 시간 현재 13명입니다.
신종 코로나입니다.
양국은 당초 3월 9일부터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연합지휘소 훈련에 실시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미한연합사령부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27일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상황의 엄중함에 공감해 양국이 연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미한 연합 훈련이 연기되는 건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양국 군 당국은 이번 결정에 대해 바이러스 확산 차단 노력과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처라고 밝혔는데요. 박한기 한국 합의참 의장이 먼저 훈련 연기를 제안했고 이에 로븐 사령관이 동의해 이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했군요.
네, 국무부가 26일 저녁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세 번째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무부의 해외여행 경보는 모두 4단계인데요. 1단계는 약간의 위험이 있을 때로 일반적인 주의, 2단계는 위험 수준 높아졌을 때 주의를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여행 재검토 단계고요. 4단계는 최고의 경계로 여행을 금지합니다. 현재 미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이 4단계 여행 경보를 내린 나라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죠.
그렇습니다. CDC의 여행 경보는 국무부와 달리 주의, 경계, 경보에 이렇게 3단계로 구분되는데요. 자, 1단계는 일반적으로 보건상 주의가 필요할 때, 2단계는 좀 더 높은 주의가 필요할 때, 3단계는 질병이 창궐했을 때 발령됩니다. CDC는 지난 24일 한국에 이 3단계 여행 경보를 내렸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6개 대륙 전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0개국에서 8만 2천여 명의 감염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일본의 경우 확진자 912명, 사망자는 4명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7일 각급 학교에 3월 본방학 전까지 임시 휴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지금 유럽도 비상이 걸렸다고요?
예,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와 동유럽 루마니아와 북마게도니아에서도 26일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선 이탈리아에서만 확진자가 450명에 달하고요. 사망자도 12명 발생했는데요.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서유럽은 물론 이제 북유럽과 동유럽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 중에서는 특히 이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중국을 제외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은 하루 만에 1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오면서 27일 현재 확진 환자 수는 245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와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현재 결정적인 시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27일 기자회견 열고 각국이 확산을 막기 위해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저녁 백악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인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이 첫 공식 일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 잘 대응하고 있고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It could be at a very small level or it could be at a larger level. Whatever happens, we're totally prepared. We have the best people in the world.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낮은 수준일 수도 있고 높은 수준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미국 정부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국에는 세계에서 탁월한 전문가들이 많고 의회 역시 정부가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관련 예산을 주려한다며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충분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내 확산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CDC는 26일 관련 설명회를 열고 아직은 미국에서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은 낮은 편이지만 언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될 것인가의 문제지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아닐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CDC 측은 또 지금 국제적인 상황으로 볼 때 세계적인 대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한국에서는 한국인 미국 입국 금지 등의 강력한 조처가 나올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까?
예, 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한국이나 이탈리아 등의 미국 입국 금지를 고려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Now it's not the right time, but at the right time, and we are checking people as they come through, specifically for
The problem that we're dealing with. So we're checking.
적절한 시점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다른 나라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거나 잘못 대처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존경스러울 만큼 잘하고 있다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문제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입국을 금지한 나라도 있나요?
예, 미국 정부는 지난달 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최근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거부 조처를 내렸습니다. 또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을 방문하고 또 갔다가 돌아온 모든 미국인은 바이러스 잠복 기간으로 알려진 2주일간 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최고 책임자로 지명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알렉스 에이자, 보건후생부 장관, CDC 관계자 등이 배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을 코로나 대응 최고 책임자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think Secretary Azar is doing a fantastic job, but he also has many other things. I mean, we're working on many, many things together. If you look at his schedule...
에이자 보건장관은 그동안 훌륭하게 일을 잘해왔지만 그에게 맡겨진 임무가 너무 많다면서 펜스 부통령을 정부 대응팀의 최고 지명자로 지명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신종 코로나 사태를 책임하는 사람이 부통령으로 격상이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두 사람이 계속 또 긴밀히 협력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나왔다고요.
예, CDC가 26일 캘리포니아 주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당국은 해당 환자가 해외 여행을 하거나 해외를 다녀온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시작되고 있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국제 인권 상황에 대해서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27일 각국 정부를 향해 자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매놓는 폭력을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인권 이사회에서 국제 인권 상황 실태를 보고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가 전 세계 인권 실태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이 바첼레트 대표는 전 세계 증오와 외국인 혐오, 차별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들이 있다며 특히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 남수단이나 카메룬 등 아프리카 지역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또 사하라 사막 주변 지역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극성을 부리면서 지난해 4천 명 이상이 희생됐는데 이는 3년 전인 2016년보다 50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이 많은 사람을 난민으로 내모는 한편 이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나요?
예, 바첼레트 대표는 시리아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9년간의 내전으로 북서부 이들리브와 알레포 지역에서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고요.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도의 시민권법도 비판했는데요. 이슬람 교도들, 즉 무슬림에 대한 차별적인 법으로 인해 시위대 간 충돌이 발생해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주 대륙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예, 바첼레트 대표는 중미 지역에 만연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폭력 시위가 발생하고 있고 사람들이 모국을 떠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까다로운 이민 정책도 지적을 하면서 이민자 수용소의 어린이들 상황에 특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가 비상인데요. 바첼레트 대표가 이 문제도 언급을 했나요?
네, 바첼레트 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치료받을 권리가 존중받아야 하고 차별 없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강제 격리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격리 조치된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인권 상황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중국이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족을 차별하고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해 국제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죠.
네.
이에 바첼레트 대표가 올해 신장 자치구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바첼레트 대표는 위구르 소수민족의 상황을 포함해 중국 정부의 인권 상황을 심도 깊게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를 초청한 거라고요?
맞습니다. 천쉬 제네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26일 신장 자치구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의혹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첼레트 대표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고 또 세부 방문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해 대표 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을 수용소에 강제로 수용해 이슬람 문화와 언어를 말살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당국은 이들이 직업훈련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린치 행위를 연방범죄로 다루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연방법무부가 시민권 사기를 조사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있는 한 맥주 공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숨졌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린치를 연방 범죄로 규정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고요?
찬성 410대 반대 4표, 초당적인 지지로 가결됐습니다. 주요 언론이 일제히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흑인을 비롯한 소수계 사회와 주요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린치가 뭡니까?
네, 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적인 처벌 행위를 가리킵니다. 과거에 주로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했던 행동인데요.
네.
지난 1955년 미시시피주에서 발생한 에밋 틸 사건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틸이 당시 14살 소년이었는데요. 백인 여성을 붙잡고 휘파람을 불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뒤에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미국 전역에 충격을 줬는데 대대적인 민권운동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에밋틸이라는 이름이 붙었군요.
맞습니다. 에밋틸 사건 이후 65년 만에 드디어 틸의 이름이 붙은 법안을 하원이 채택한 건데요. 얼마나 오래 걸렸든 간에 정의가 실현되도록 한 게 늦지 않은 일이라고 베니 톰슨 위원이 이날 강조했습니다. 이 톰슨 위원은 에밋틸 사건이 일어났던 미시시피주 출신입니다.
에밋틸 사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나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인종차별 금지 법규가 체계화되기 전이었는데요.
네.
1882년부터 1968년까지 린치를 당한 희생자가 4,000명이 넘는 것으로 터스키지 대학교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희생자 대다수는 역시 흑인이었고요.
네.
흑인이 많은 남부 지역에 사건이 몰렸습니다. 가령 미시시피, 엘라베마, 루이지애나, 조지아, 텍사스 중 주 등지에서 이런 린치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무런 입법 노력이 없었던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 번 관련 입법이 추진됐었는데요. 1900년에 처음 이 반 린치 법안이 발의된 이래 200차례에 가까이 비슷한 법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입법이라는 반대 때문에 이게 처리되지를 못했는데요.
네.
이번에 에밋틸 법안도 작년 1월 초에 이미 하원에 발의됐다가 거의 1년이 넘어서 비로소 채택됐습니다.
과도한 입법이라고 봤던 근거는 뭡니까?
네, 각 주 형법에 보면요. 린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이 이미 여러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이나 폭행죄를 비롯해서 납치 등이 각각 린치 행위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죄목들을 함께 처벌할 수도 있는데요. 뭐 린치 행위를 특정해서 이 연방 범죄로 만드는 게 좀 지나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표결에서도 반대한 사람이 4명이나 나왔습니다.
반대한 의원 4명이 누굽니까?
공화당 3명의 무소속 1명입니다. 공화당의 테드 요호, 루이 고머트, 토머스 메시 의원 그리고 무소속의 저스틴 아마슈 위원인데요. 아마슈 위원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기 위해서 탈당했기 때문에 공화당 계열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공화당 계열 의원들의 반대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이번 조치가 각 주의 사법 행정에 대한 연방 차원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요호 위원이 주장했습니다. 다만 린치를 비롯한 혐오 범죄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사안이 맞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렇더라도 처벌할 권한은 각 주에 남겨둬야 한다고 요호 위원은 강조했습니다.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요호 위원이 플로리다주 출신인데요. 플로리다주에서는 이미 린치를 하면 이미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한 4명 중에서 다른 의원들의 의견도 같았습니까?
뭐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이른바 혐오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 같은 다른 그런 권리들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토머스 메시 의원이 성명을 내서 주장했습니다. 메시 의원은 미국 헌법에는 연방범죄로 다룰 수 있는 사항을 소수로 지정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나머지는 각 주에 재량으로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날 표결하는 현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로 린치와 인종폭력의 흔적을 모두 지울 수는 없겠지만 미국이 옛날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는 빛을 비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네, 다음은 상원 표결이 남아있습니다. 상원의 3명뿐인 흑인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 나왔었던 카말라 하리스, 코리 부커, 그리고 팀 스캇 의원입니다. 이들은 26일 일제히 에밋힐 발린치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을 환영하고 상원에서도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시민권 사기를 전담하는 조직이 연방정부 안에 만들어졌군요.
네, 연방 법무부는 시민권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었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부서는 주로 미국 시민권을 불법으로 얻은 사람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불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가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현행 법을 보면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시민권을 얻었거나 아니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거짓말한 경우에는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연방법무부가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신설 부서가 시민권 불법 취득자를 적발하고 이들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연방정부 노력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권을 박탈당하면 미국에서 그대로 추방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추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의 신분은 영주권자로 강등이 되는데요.
네.
영주권자는 잘못하면 영주권을 뺏기고 미국 밖으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보통 USCIS, 그러니까 연방이민국이 시민권 불법 취득 사례를 적발하면요. 요거를 연방법무부에 넘깁니다. 그러면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시민권을 박탈해달라고 민사소송을 냅니다.
시민권 사기 전담부서 설치는 역시 불법 이민을 근절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 가운데 하나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방정부는 불법으로 귀화한 사람의 시민권을 뺏고 정부가 이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발한 지난 2017년 이후에 법무부가 시민권을 박탈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한 건수가 연 200%가량 증가했다는데요.
네.
이 기관에 시민권을 실제로 뺏긴 사람 중에는 테러 분자나 전쟁 범죄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법 이민 근절과 관련해서 26일 연방법원에서 또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군요.
네, 뉴욕 맨해튼에 있는 제2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의 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은 연방정부 조처를 인정했습니다.
피난처 도시라면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도시를 말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지역들과 대립하고 있죠.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피난처 도시들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력하도록 압박하려고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는데요. 그러자 뉴욕시와 다른 7개 주정부가 함께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나왔던 소송은 벌써 2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연방항소부분은 연방정부에 불리하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맨하탄에 있는 이 다른 항소법원이 이번에 정부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러키 맥주 공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군요.
네, 위스콘신 주죠. 미러키에 있는 주류 생산단지에서 26일 오후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명 맥주 회사입니다. 이 몰슨 쿠어스 공장이 있는 곳인데요. 네. 범인을 포함해서 모두 6명이 사망했고 다친 사람들 여러 명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날 백악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Earlier today, a wicked murderer opened fire at a Molson Coors Brewing Company plant.
네, 사악한 살인범이 무고한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말인데요.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들과 지역사회에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고 트럼프 대통령 밝혔습니다.
희생자가 5명이고 범인도 사살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범인이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에서 해고된 51살 먹은 남성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해고 통보를 받고 공장을 떠난 직후에 총을 갖고 되돌아왔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동료 신분증을 훔쳐서 내부에 무단 침입했던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총기 사건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나는 장소 중에서 직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최근에 통계 나와 있는데요. 네. 관련 연구단체죠. 이 바이올런스 프로젝트가 집계한 내용입니다. 지난 1966년부터 작년까지 벌어진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 장소 중에서 직장이 비율이 28%를 차지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왜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질까요?
대부분은 이제 해고를 비롯한 인사 조치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이 맥주 공장 사건도 이런 사례에 들어가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극단주의 사상에 빠진 테러 사건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테러로 분류된 총기 사건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2015년이었죠. 이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관공서 직원들 연말 파티에 총기 난사 사건이 나서 이 이슬람 극단주의를 신봉하면서 해외에 있는 테러 단체와 수차례 연락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앞서서 2009년에는 이 텍사스에 있는 포트 후드 군기지에서 총기 난사로 10여 명이 사망하고 약 30명이 다쳤는데요. 네. 이슬람 극단주의 영향을 받아 군의관이 동료 부하장병과 군무원 등에게 무차별로 총을 쐈습니다.
직장 내 총기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각 직장에서 근무자들 정신건강을 면밀하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이 바이올런스 프로젝트가 권고했습니다. 이 범인 가운데 35% 정도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18%는 어린 시절에 학대받았거나 학대하는 걸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특히나 범인들은 대부분 범행하기 직전에 사전 징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와 다른 행동을 사람들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총기 입수 과정은 어떻습니까?
네, 이 범인들 가운데 반 정도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총기를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이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이 총기 거래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은 이 국민의 총기 소유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올해 대선에서도 이 총기 규제 관련 정책이 체면 쟁점이 될 것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거리 한복판에 있는 우리 집은 보통 꽤 시끄러워요. 집이 엉망진창의 모습은 엄마에게 허락되지 않죠. Our House 들어보시죠. 매드너스의 노래입니다.
usually quite loud. Our mum, she's so house proud. Nothing ever slows her down, and a mess is not allowed. Small kiss. She's the one they're going to miss in lots of ways.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종이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예리한 판단, 과감한 실행,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세계적인 인형 제국을 건설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드릴 인형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사실 국제적으로도 너무나 익숙한 인형인데요. 날씬한 몸매, 예쁜 옷을 입은 금발의 여인상입니다. 키는 약 한 30cm쯤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자, 바로 바비 인형입니다.
네.
바비 인형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특히 여자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인형입니다. 제 딸이 이제 4살이 됐는데요.
네.
드디어 이제 바비 인형에 관심을 보이면서 사달라고 얼마나 조르던지
네.
하나를 선물 받았는데 뭐 손에서 떼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한번 또 수치로 알아보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죠. 미국 인형 시장에서는 바비 인형이 판매 규모에서 단연 1위고요. 연간 판매되는 인형의 수는 어림잡아 6천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네. 1년 365일 내내 1분에 평균 100개 이상의 인형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바비 인형은 미국 외에도 약 150개 나라에서 팔리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10억 개 이상의 바비가 퍼져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요즘 바비 인형은 한 개 10달러가 약간 넘는 것에서부터 100달러까지 하는 인형도 있으니까요. 매상고를 따지면 엄청난 액수가 되겠죠.
그렇겠죠. 자, 바비 인형을 판매하는 마텔사의 총 매상고는 2018년 기준으로 10억 9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물론 마텔사는 바비를 주제로 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지만 인형이 주를 이루고 있죠.
이처럼 인기 있는 바비 인형을 구하내낸 사람은 루스 모스코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1916년 콜로라도주 최대 도시 덴버에서 태어났습니다.
폴란드에서 이주한 유태인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루스는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였던 엘리엇 핸들러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는 루스 핸들러로 불리게 되죠.
이들은 결혼 후 로스앤젤레스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 엘리엇은 신종 플라스틱 투명 합성 수지, 루사이트와 플렉시 글라스를 이용한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남편 엘리엇은 사업 동반자인 헤롤드 메슨과 마텔이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엘리엇과 메슨의 이름을 혼합한 명칭이었죠. 그림 액자를 만드는 아주 조그마한 사업체였습니다.
루스와 엘리엇 핸들러 부부는 바바라와 켄 남매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딸 바바라는 인형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루스는 딸이 친구들과 인형놀이 하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종이를 오려서 만든 평면적인 것이라 쉽게 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인형이 붙인 옷도 금방 떨어져 나가곤 했습니다. 루스가 입체적인 인형을 만들자고 생각을 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I had observed my daughter Barbara playing with her friends on the floor by the hour. They would play with adult paper dolls.
루스는 또 여자아이들은 인형을 갖고 놀 때 자기 또래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어른 흉내를 내며 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기 인형이 아니라 숙녀 인형을 만들고 옷도 종이가 아니라 천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남편 매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 육감적인 성인 여성 인형을 사주겠냐는 것이었습니다.
She thought it was a good idea, and I didn't think it was a great idea because ideal choice at that time.
그러던 중 1956년 이들은 딸 바바라와 켄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스위스의 한 가게에서 어른 인형을 보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만든 릴리라는 제품인데 루스가 생각했던 것과 아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루스 부부는 릴리 인형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딸 바바라한테 주고 두 개는 회사 마텔용으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인형의 이름은 딸 바바라의 이름을 따서 바비라고 불렀습니다.
핸들러 부부는 1959년 3월 9일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 장난감 박람회에 첫 바비 인형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마텔사는 3월 9일을 바비 인형의 생일날로 치고 있죠.
처음 나온 바비는 얼룩말 무늬가 있는 수영복에 금발에 말총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비는 옷을 따로 사서 입힐 수도 있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독일의 릴리 회사가 마텔을 상대로 디자인 도용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다행히 재판은 합의로 끝나고요. 마텔은 독일 회사의 저작권을 정식으로 매입을 했죠.
바비 인형은 세상에 나온 초기 판매고가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그러자 루스는 하나의 도박을 단행했습니다.
그때 월트 디즈니 영화사가 어린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미키마우스 클럽을 방영하게 되는데요. 루스 핸들러는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미키마우스 클럽의 단일 광고주가 되기로 한 것이죠. It's the Mickey Mouse
Clubhouse. Come inside, it's fun. 루스 핸들러는 장난감을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직접 광고하는 마케팅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텔레비전 광고를 통한 홍보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보통 미국 여자아이들이 7개 내지 8개의 바비 인형을 갖고 있을 정도로 루스 핸들러의 제품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큰 인기와 함께 여성계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여론도 일었습니다. 이 노란 머리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인형은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루스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바비의 남자친구 인형도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따 켄 인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루스 핸들러 부부의 마텔사는 어린 여자아이들이 장차 원하는 여러 가지 직업과 다양한 의상 그리고 인종을 나타내는 새로운 바비를 끊임없이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에는 간호사, 우주인, 1990년대에는 소아과 의사, 여자 소방대원, 여자 조종사도 나왔습니다.
2000년대에는 영화감독, 과학자, 게임 개발 전문가, 여성 대통령, 태권도 바비도 나왔습니다.
루스 핸들러는 마텔사의 회장이 됐습니다.
바비 인형을 수집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수천 개의 바비 인형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한 경매장 설인데요. 여기서는 루스 핸들러가 사인을 한 서명을 한 인형 하나가 17,000달러에 낙찰됐네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시사주간지 타임은 2016년에 커버 스토리로 바비 인형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바비 인형이 곡선미, 큰 키, 이 작은 체구 등 세 가지 인형을 선보였다며 바비야말로 미국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반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처음 선을 보인 지 60여 년, 바비는 180가지가 넘는 직종을 나타내는 세계적인 인형이 됐습니다. 또한 여성도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Barbie Fashionistas, you can be anything.
바비 인형 사업은 1980년대 후반 언론 프랜차이즈, 텔레비전 특집 쇼, 유튜브, 영화 여러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Come to the window. Slowly.
Where are we? Cloud Kingdom.
또 바비 인형은 액세서리, 복장, 바비의 친구 등 연관되는 각종 상품 판매를 선도하는 기능을 하면서 세계 장난감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업은 성장했지만 루스는 또 다른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1970년대 초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결국 절제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 1973년 마텔의 회장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루스는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루스는 루스턴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신제품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경험했던 아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편안한 인조 가슴을 개발해냈습니다.
핸들러는 신제품에 거의 내 몸과 같다는 의미의 Near Me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조 가슴과 수술을 입을 수 있는 수영복 등을 제조해 국제적으로 판매했습니다.
루스 핸들러는 2002년 85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뉴스데이지의 칼럼니스트로 영원한 바비라는 책을 쓴 MG 로드는 루스가 만들어낸 바비는 부엌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을 제시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바비 pointed the way out of the kitchen.
여성도 당당한 인격체로서의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정신을 인형을 통해 고취시킨 루스는 미국의 사회적 가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친 여성이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바비 인형으로 세계 인형 시장을 석권한 루스 핸들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하이 가이즈, I'm Evelyn and this is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시간입니다. Today's lesson starts right now. 중국의 5G 기술을 두고 정보 보안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배울 표현은 beef up인데요. beef, 소고기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단어죠. beef에 또 어떤 다른 뜻이 있는지, beef up이란 표현은 그러면 어떤 때 쓰이는지 생각하면서 기사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oever controls the internet basically controls the world of communication.
Many technology experts say the West needs to take a defensive approach and beef up its cybersecurity to protect itself against any potential threats from 5G technology.
Many experts say the West needs to beef up its cybersecurity to protect itself. Beef up. Beef 하면 소고기 외에도 muscle or strength, 근육,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He needs a little more beef on his body to keep up with the team. 그는 팀원들을 따라가려면 몸의 근육을 좀 더 키워야 할 거야. 그럼 beef up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It means to add strength or power to something. 보강하다, 강화하다, or to expand, 확대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Whoever controls the internet, 인터넷을 제어하는 자가 basically controls the world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Many technology experts say, 많은 기술 전문가는 말합니다. The West needs to take a defensive approach. 서방 국가가 방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beef up its cybersecurity,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여, 보강하여 to protect itself, 스스로 보호해야 합니다. 뭐로부터? Against any potential threats from 5G technology, 5G 기술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Let's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Whoever controls the internet basically controls the world of communication.
Many technology experts say the West needs to take a defensive approach and beef up its cybersecurity to protect itself against any potential threats from 5G technology.
Beef up, 예문 보겠습니다. Beef up security, 보안을 강화하다. Beef up security. Beef up email service, 이메일 서비스를 확대하다. Beef up email service. The company has beefed up its staff. 회사는 직원을 보강했습니다. The company has beefed up its staff. We need to beef up our marketing effort. 우리는 홍보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해. We need to beef up our marketing effort. 오늘은 beef, 힘, 근육, 그리고 관련지어서 beef up, 강화하다, 보강하다라는 표현 알아봤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트윈 폭스의 Cross My Mind, 생각이 나요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훈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미한 연합군사 훈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연기됐습니다.